예레미야서 7장 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고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을 주셨사오는데 우리가 과연 온전한 믿음의 길로 행하고 있는가를 오늘 네 말씀 안에서 확인하게 하시옵시고 진심으로 주를 바라고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로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나오면서 오해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자기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들 제사를 기뻐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한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사를 드리면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걸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영이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그 말씀을 보면은 이 분향은 하나님께 나와 제사 드리는 거죠. 이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다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제사와 제물을 가증히 여긴다, 악하게 여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사실 그 제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제사하는 걸 정말 중요한 자기들 신앙 행위로 그렇게 여겼지만은 실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제사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시는 그런 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제사하는 걸 중요하게 보시는 그런 분이었다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들이 드리는 분향을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죄가 많다 할지라도 제사 드리면 다 봐준다. 죄 드렸으니까 봐줄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그들 제사를 가증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할 이유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걸 보면은 이 하나님은 한마디로 제사 자체를 받으시는 그런 분은 아니랑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그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가인도 아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 것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인의 제사가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를 않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벨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에 있어서 그 사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었다는 뜻이 되고 가인은 믿음이 없었다.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무작정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다. 이러한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가인과 아벨 경우를 봐도 제사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였다는 그런 답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는데 근데 가인은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를 못한 것입니다. 사람이 문제다. 내가 문제다. 이런 생각을 가인이 하지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인은 나도 아벨과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내 건 안 받느냐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겉만 보면요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똑같죠. 제물만 달았을 뿐이지만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죠. 사람이 다르더란 얘기입니다. 근데 가인은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가 드리는 제사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과 똑같은 제사다. 근데 왜 안 받는가? 시기가 나고 그래서 아벨을 죽여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제사를 차별하신 것처럼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처럼 이 가인은 자기의 문제를 전혀 생각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걸 당연하게 생각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문제이기도 하고 오늘날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의 문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누구는 복받고 누구는 복을 받지 못했는가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이유를 이제 뭔가 예배를 뭐 잘못 드렸다거나 또 어떤 신앙생활에 어떤 게으름이 있다거나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뭐라 하기도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사람을 도통 안 보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고 행위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자꾸 이제 표출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도 마찬가지거든요. 유다도 도무지 자기 자신의 문제는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의 문제,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그건 그들이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 파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 백성이다. 이런 그 당연감에 젖어 살았죠. 당연히 하나님 백성이다. 이처럼 당연하게 하나님 백성에 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는 생각할 이유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마치 지금 그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난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이는 신자야.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돌아볼 이유가 없었던 그런 사람 유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볼 이유가 없는 거죠. 왜? 당연하게 하나님께 복받고 구원받을 하나님 백성 자기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를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다는 결국은 자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성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떠벌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팔찌로 보면은 무익한 거짓말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전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떠들고 있는 것. 이걸 무익한 거짓말이다. 또 10절에서는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요, 그 지금 현대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교회만 나오면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말한다는 겁니다. 그 전도집회 같은 걸 보면은,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사람 손 들어봐라 해가지고, 그 중에서 오늘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분은 일어나라고 하죠. 그렇게 일어난 사람들을 향해서, 아,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박수를 쳐주고, 이런 걸 우리가 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게 뭐냐면 구원을 너무 값싼 것으로 매도해버리는, 예, 그러한 것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그런 식의 구원에는요, 구원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구원이 너무 쉽지 않습니까? 누가 교회 나가자. 뭐 그렇게 말해 교회 따라 나와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뭐 예수 믿기로 결심한 사람 손들어라, 손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관계 돼버리니까 그 구원이 얼마나 쉬워요. 물론 그 교회를 뭐 한 번 나온 사람에게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게 구원이 너무 싸구려라는 것인가? 한 번 나온 거 말고 한 100번, 1000번 나온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할 때에 중요한 것은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천국 간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중요한 점이에요. 네가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느냐는 것, 이걸 알 때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 기쁨과 감사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교회에 나왔는데 구원받았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 기쁨과 감사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뭐 구원이 이렇게 쉽나? 뭐 이 생각하면서 구원 자체를 가볍게 살아갈 것이 분명하단 말이죠. 교회 처음 나온 사람 어떤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가 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된 사건이고 놀라운 기적이냐는 것.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신 그것을 놀라운 기적의 사건, 큰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이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오늘 나왔든 언제 나왔든 상관없이 교회가 전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교회 잘 다니면서 예배 빠지지 마세요. 이것이 아니고 인간이란 존재는 이렇습니다. 이걸 증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도록, 나를 바라보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이란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란 존재,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만이, 그걸 생각을 해야만이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복달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다, 은총이다, 이걸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이런 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복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나에게 주어진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내게는 놀라운 하나의 은총 축복입니다. 뭔가 그런 생각이 살아있는 그 사람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냐는 것이죠. 근데 6구절에 오면 유다는 어떻게 했냐면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또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계명을 어기면서 자기 멋대로 엉망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집에 성대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구원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 그것이 무익한 거짓말이고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도둑의 속을 여기는 것이다. 그런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집에 나오기 전에 그 살아가던 그 모든 것이 이미 말씀을 벗어나 있는 삶이고 엉망인데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제사 드리면서 우리가 제사 드렸으니까 우리 구원받았더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일이다. 가증한 일이다. 무익한 거짓말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바라보시고 여기시는 것은 예배 드린다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신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에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나는 예배 드린다. 이거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예배하러 나온 나 자신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나 정신은 오로지 날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참 벗어나지를 못하죠.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날 위한 그런 삶 속에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게 우리들이지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우적거리다가 예배하러 나와가지고 한 주간 지은 지를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간단하게 말 한번 던져가지고 용서받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설사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일을 쓰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완벽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게 또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우리가 먼저 보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에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걸 알게 된 그런 사람이 내 앞에서 죽어서 피 흘리는 그 제물의 희생의 피, 희생의 피. 왜 저 제물이 저렇게 죽어서 피를 흘리느냐? 그 의미를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죄 없는 저 제물이 흘리는 피야말로 나를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은혜의 피구나, 희생의 피구나. 이걸 알게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은 그걸 좀 깨달으라고 제사를 세우고 제물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 제물을 통해서 흘리는 피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그런 나를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제물의 피라는 통로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그 인자심과 그 사랑을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드리는 제사야말로 기쁨과 감사 담겨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게 난데 저 제물 희생의 피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기쁩니다. 하나님 은총입니다. 이런 마음이 살아있는 하나님 바로 이런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아비르 제사죠. 믿음이 있는 자의 제사라 그 말입니다. 제사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함께 받으십니다. 그 살아가신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구약의 그런 제사를 예수님이 자기를 제물 삼아서 드리는 것으로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피 흘리는 것 소를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요. 생명의 통로죠. 그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살아있는 것 담겨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 받으시는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제사라는 규례를 그 세우신 것은 단지 어떤 황소, 뭐 양 이런 제물을 받으시려고 제사 규례를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제사들을 제물을 잡아 죽인다고 해가지고 그 제물이 하나님께 올라가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제사 규례를 만드시고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것은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걸 내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걸 내놔라. 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오기는 유일한 통로가 됐습니다.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함께 주시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희생의 피를 통해서.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줄 수 없는 이스라엘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자하심이 담겨 있는 게 제사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자를 받은 거. 그게 이스라엘 받은 것이거든. 사랑과 자비, 인자하심이. 그걸 이스라엘 받았다면은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베푸신 사랑과 자비와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에요. 하나님 바로 그 감사와 기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예배의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는 것도 뭐냐면은 예수님의 피에 용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걸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의미예요. 바로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님을 볼 때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요. 나의 구원은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있는 게 진짜 신자죠. 내 구원은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이루었습니다. 이런 고백은 신자가 자기를 돌아봤을 때, 자기를 생각했을 때 나오게 되는 것이. 16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예레미야에게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해요. 기도를 해도 부르짖어도 듣지를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왜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유다가 지금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선지자 기도대로 구원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을 받아도 은혜를 모르는 거죠. 구원을 받아도 감사가 없겠죠. 결국은 자기 힘으로 구원된 것으로 착각할 뿐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실제 우리 보고 뭐 안 믿는 사람을 기도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왜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그 하나님의 심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이러는 걸 담겼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어떤 무엇에서 신자됨을 확인하려고 하냐면은 어떤 활동이죠. 교회 내외에서 활동하는 거. 그걸 통해서 그런 활동이 많이 있고 부지런하니까 아, 신자구나. 자꾸 이런 식으로 자기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예수님이 용서로 하는 기쁨과 은혜, 그 감사가 있느냐? 그걸 돌아보지를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처럼 유다처럼 그 수많은 활동 속에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난 구원을 얻었노라. 이런 착각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무익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선언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이게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유다처럼 무익한 거짓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난 구원을 받았노라는 이런 착각 속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 자가 누구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택하시고 부르셨고 신자되게 하시는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 그게 뭐냐면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자가 어떠한 것이냐, 이걸 알게 합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자를 받은 자로서 감사와 기쁨이 있는 그런 신자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신자가 할 일이라 그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이 뭐고 구원 안에 있는 신사람이라면은 언제나 예수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바라볼 때만 튀어나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용서로 인한 은혜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이 살아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주께 나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겠다는 거죠. 그걸로 영원 받으시겠다는 것인데, 근데 지금의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설마 그런 걸 가지고 하나 기뻐할까? 또 이런 그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치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게 너무 쉽게 느껴지거든요. 감사 기뻐하는 거 우리가 뭐 얼마나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내 느낌상으로도 구원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느낄 때, 내 생각할 때 난 분명히 감사한다, 기뻐한다. 분명히 쉬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하는 영광이 되고 기뻐하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설마 그 정도 가지고 하는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감사와 기쁨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로서 이게 감사와 기쁨 우리에게 나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서는. 신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뻐하고 감사한다면요. 이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쁨이고 범사에 감사해요. 감사와 기쁨이 제한적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감사할 조건이 되면 감사하고 기쁘고 형편이 되면 기뻐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감사, 그런 기쁨 누가 못하겠습니까?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세상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해요. 이 항상과 범사라는 건 우리 형평 환경을 넘어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감사와 기쁨이 크다면은 그 감사 기쁨은 세상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런 감사 기쁨을 우리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감사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셨을 때 나와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신 일이에요. 감사 기쁨이라는 것도. 그래서 감사함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가볍게 쉽게 얘기할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이 임한 사람을 새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사람이다. 그 새 사람이란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기존의 사람에게는 없는 게 새롭게 있게 되었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새 사람에게는 기존의 사람에게는 없는 것, 예전엔 나에게 없었던 것, 그게 새롭게 있게 되었다. 이게 새 사람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있게 된 그게 뭐냐면은 용서의 은혜에 대한 감사 기쁨이에요. 기존의 사람은요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하면 신자가 되고 또 복도 받고 천국도 가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면은 그게 또 복이 되고 구원 될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내가 예배 드리면은 구원도 받고 복도 받을 것이다. 항상 그런 생각 파묻혀 살아갑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를 보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겠지. 그런 유다적 생각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세 사람은 자기를 봐요. 그게 성령의 일입니다. 자기를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불의한 그런 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새롭게 넘치는 심령의 사람이 된 것. 바로 이것이 성령이 함께한 새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거듭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새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할 일이 뭐겠냐.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게 구원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의 드리는 예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얘기죠. 그 사랑을 받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감사와 기쁨의 세계인 구원에 있는 것, 이게 신자이기 때문에 이런 신자에게는 결국은 이 땅의 것이 있고 없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내 속에 넘치도록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 세상의 것을 작게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작은 것이야 많이 있고 적게 있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로 보지를 않는 거죠. 이미 큰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근데 신자가 바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큰 것을 받은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신자예요.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큰 것이 무엇이고 그걸 또 왜 큰 것이라고 하는지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그걸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큰 것이 뭐냐, 또 그걸 왜 큰 것이라고 하는가. 결국 큰 것은 예수님의 용서죠.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하심이죠. 그걸 왜 큰 것이라 하겠습니까? 세상 그 무엇을 가지고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인자도 이 땅 그 무엇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것입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받아 누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신자야말로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것이 큰 축복임을 보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살아있는 그런 신자됨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감사 고백이 되고 그것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자로 여기시는 것이고 바로 그들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 우리가 뭐 아무렇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린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란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나와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항상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그 기쁨이 우리에게 담겨있는 그런 신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작정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는 것은 사람이랑을 깨달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나를 먼저 돌아보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들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과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가를 깊이 깊이 깨달아 알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감사와 기쁨이 살아있는 그런 신자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